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와 구약 신명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일과 수고와 인내를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일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수고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내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우리는 그저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기쁨은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전한 주님의 기쁜 소식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두루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자신이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뿐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오 Open your eyes, see the glory of the King. Lift up your voice and his praises sing. I love you, King. Lift up your voice and his praises sing. I love you, Lord. I will proclaim. 주께
신명기 제2장.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락과 예시온 게베르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에 이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로스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옛적에 그곳에는 에밈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다. 그들은 아낙 족속처럼 르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서 에밈이라 하였다. 세일 지방에도 호리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일어나서 세렛 개울로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렛 개울을 건넜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개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 가운데서 군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은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모압 땅의 경계인 아르를 지나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곳은 내가 이미 로스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곳도 르바임 땅으로 알려진 곳이다. 전에는 거기에 르바임이 살았는데 암몬 사람은 그들을 불러서 삼숭밈이라 하였다.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고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전멸시키셨으므로 암몬 사람이 그곳을 차지하고 그들 대신에 그곳에 살았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에게 하신 일과 같다. 주님께서 에서의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망시키시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오늘날까지 호리 사람의 뒤를 이어서 거기에서 산다. 이것은 또 크레테에서 온 크레테 사람이 가사 지역에 살던 아위 사람을 쳐부수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이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 개울을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희의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좋은 말로 요청하였습니다.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게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일 지역에 사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 지역에 사는 모압 사람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었으니 우리가 요단강 건너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이르도록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시온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야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쳐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오직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만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의 모든 성읍과 아르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을 포함하여 저 멀리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몬 자손의 땅과 얍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나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총독이 몸짓으로 바울에게 말하라고 하자 바울이 말을 시작하였다.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저 자신을 변호하겠습니다. 각하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겨우 열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고발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어느 누구와도 말다툼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당이나 그들의 도시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또 그들은 제가 한 일을 들어 각하께 고발하지만 각하께 그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곧 제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의 도를 따라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율법과 예언서에 쓰여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데 저를 고발한 이 사람들도 저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란 앞으로 의로운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이나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민족에게 구호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여러 해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를 고발하는 자들이 성전뜰에서 저를 보았을 때 저는 정결 예식을 마치느라 절자에 따라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 많은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제가 어떤 소동에 휘말려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저를 고발할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각하 앞에 나와서 고발해야 마땅합니다. 또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제가 의회 앞에 섰을 때에 제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을 때 나는 오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친 일밖에 없습니다. 벨릭스는 도에 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루시아 천인대장이 오면 당신들이 낸 소송에 대해 결정을 내리겠소 하고 말하며 재판을 연기하였다. 그는 백인대장에게 바울을 지키게 하되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돕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록 공정하지 못한 법정이지만 신앙의 사람이 가져야 할 판사에게 아부하거나 법 앞에서 비굴하지 않은 바른 하나님의 종과 백성의 바른 자세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모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런 정도의 소신과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모습을 바울로부터 배우는데 물론 이 모습은 먼저는 죄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빌라도나 제사장들 앞에 서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셨습니다. 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적인 모습들을 제공하는 중계방송을 보는 것처럼 명료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불신으로서 법을 다루는 총독의 모습에서 법정을 운용하는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0절에서 13절 중심으로 바울의 변호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당당히 자신의 변호를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당시에도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겨서 조금은 유익을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있는 대로 물질을 쓰면서도 자신의 변호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 모습 자체가 오늘 신앙의 지도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배워야 할 또 하나의 귀감입니다. 변호사 더들로의 고소를 시작하는 말과 바울의 변론에는 사실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느낍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계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앞에 3절 4절에 더둘로의 변호였죠. 그러나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당신이 여러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바울의 변호입니다. 말의 길이뿐만 아니라 내용에서 큰 차이를 느낍니다. 나머지의 내용 역시 벨릭스에게 유대인들이 보고한 내용에서 조금도 더함이나 덜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못 되었고 사실 앞에 일주일간의 정결 예식, 나흘 동안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간이 지난 것이죠. 5절에 보는데도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케 하는 자로 정치적으로 가능한 기간이 못 됩니다. 열이틀이라는 기간이 말이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나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사람들을 선동한 일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천부장이 기록을 하였을 겁니다. 오히려 소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11절에서 13절인데 바울은 사실로서 거짓으로 고발하는 더들로의 고발이 거짓임을 논리 정연하게 반박합니다. 진실된 사람은 용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경계가 실감이 되는 대목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잠언서 28장 1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16절 그리고 21절 중심으로 불신자 앞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항상 바울의 최고의 목표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음을 나중 그의 로마 옥중에서의 모습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14절 상반절 고백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대로 삶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삶의 이유를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조금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자신을 내놓습니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돌을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 내용은 성경의 기록에 대한 확신입니다. 비록 사두개인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에게 이단이라는 평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이단이라는 돌을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4절에 그랬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15절이죠.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같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영광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노라 16절입니다.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21절이죠. 사실 이 부분은 아덴의 철학자들이 비웃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너의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앞에 17장 32절이었죠.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약속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정신이 나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전하는데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실제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23장 6절 하반절에 했던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21장 중간인데 여기 단연 중심은 내가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고백에서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한다면 무엇 때문인가? 믿음의 사람 바울은 영혼에 대한 소망, 즉 부활의 믿음 때문에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끌려다닌다고 고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조차 이 세상의 약속 때문에 힘겨워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어떤 불이익으로 나에게 대하신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전혀 불만이나 이유를 달지 않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의 약속, 즉 부활의 약속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17절에서 20절 중심으로 사실을 구하는 진술입니다. 벨릭스와 자신을 고발하는 동족 앞에서 다시 신앙을 고백한 바울의 마지막 진술은 이제 또다시 현실과 사실로 되돌아와서 자신이 행한 일들과 거기에 대응했던 저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역시 꾸밈없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18절 하반절에서 19절이죠. 21장 27절 28절에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행로를 다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역에서 받은 이야기들만으로 바울을 매도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바울의 성전에서의 바울의 행동 하나하나를 성전 맡은 자들에게 묻기만 하였어도 이런 억지 주장을 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전후 좌우를 다 보거나 듣지 못하고 한 토막의 이야기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신앙의 사람들이 여전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20절인데 22장 30절에도 공회 앞에서 바울은 거리낌 없이 양심을 따라 호소했고 결코 자신의 행동이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거짓은 드러나고 행한 일은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은 오늘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될 수 없고 진실을 알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매사를 진실의 삶으로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도 당당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힘쓰되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의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에게 아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산다면 언제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고 바울사도 역시 그랬으며 오늘 주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누구에게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들답게 진실과 성실로 살아야 함을 배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미래를 목표로 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주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신약성경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교훈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족장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또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로 알려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지만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시간이나 공간이나 능력이나 지식에 제한이 없는 분이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속성 그 자체가 선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덕적 속성이 우리에게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 세 가지 속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의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장 3절. 이와 비슷한 광경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깨끗하고 경건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도덕적으로 악한 모든 것은 미워하는 속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속성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악하거나 악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어떤 죄라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완전한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이 악을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다음은 하박국의 한 말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박국 1장 3절. 시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시편 5편 5절. 사람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죄라도 하나님께는 큰 죄입니다. 자기가 가진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은 진흙탕 속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러운 것을 더 싫어합니다. 진흙탕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미 옷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러운 것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아름다운 여인은 그 깨끗한 옷을 더럽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이미 죄로 더러워진 사람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의 족쇄에서 자신을 멀리할수록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를 미워합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일도 죄를 미워했기 때문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차 세상을 불로 멸망시킬 것도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고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편 99편 5절.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복음 11장 2절.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그를 본받으면 거룩해지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성도란 다름 아닌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성도입니다. 둘째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많이 설교와 글의 제목이 된 주제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여기서 다 다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갖는 열렬한 애정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가장 고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사랑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비롭고 공의하시다라는 구절을 자주 보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거나 아니면 공의하시다라는 구절은 찾을 수 없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동은 바로 이런 사랑의 속성에서 나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단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같은 다른 속성도 그 동기가 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지혜롭다는 점에서 사람의 사랑과 대조가 됩니다. 때때로 사람은 맹목적인 열정이나 어리석은 것에 심취되어 행동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지혜가 늘 그의 사랑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은 항상 우리의 최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요한복음 15장 9절.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고귀한 사랑이 다음 구절에 더할 나위 없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진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진실로 이런 사랑은 인간의 잣대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면 틀림없이 그의 자녀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먼저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 3장 1절. 하나님의 사랑은 반복되는 그의 용서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히스기야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를 돌보는 하나님의 섭리는 곧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심지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영원한 집을 주겠다는 약속도 그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요한이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셋째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가 자비를 베푸시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은 인간을 향한 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죄를 지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자비와 은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분에 넘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치는 구절이 많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40편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바칠 때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기 원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공의와 상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우리의 물질적 필요와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항상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에게 나아가 위로와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 징계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자녀가 부모를 영화롭게 하듯이 우리의 경건한 삶과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신실한 삶을 바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유산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음과 같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